두 가지 안식 강해기록 제15기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앞에서 읽은 이 큰 문단의 성경 구절 중에서 세 구절, 즉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특별히 주의하기로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위의 말씀은 주 예수께서 자신의 심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주님이 충격받은 것은 주님이 각성, 특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세 성에서 많은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셨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들에게서 얻은 것은 정령 회개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의 구주와 메시아가 되셨음을 듣고 또 듣고 알고 또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았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다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알려줍니다. 이제 25절의 시작인 그때를 보기로 합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에서 기도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큰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큰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기뻐하셨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어렵고 낙심하기 쉬운 처지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옳지 않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옳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때든지 "아버지여 옳소이다 라고 능히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을 알지 못하고 회개치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마음이 평안하고 환경에 요동치 않은 원인이자 비결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 안식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칭찬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셨고 사람이 그분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웃는 얼굴로 족하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하기 전에는 주님의 환경과 배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원망을 받으면서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그들에게 부어주었지만 그들은 아무 연고 없이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만일 당신과 내가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요한같이 하나님께 불을 내려 그들을 불살라 죽이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이 주님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임했는가를 생각하고 원망하며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많은 원망을 받으셨지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면 불안하고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어지럽지는 않더라도 의심을 품거나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27절에서 그분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그 전에는 그분이 처한 배경을 말했고 주님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안식하며 마음이 요동치 않으셨음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27절부터 그분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에 가서는 우리도 주님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안식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바로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두 구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8절은 한 가지 안식을 언급했고 29절은 또 다른 안식을 언급했습니다. 29절의 안식은 28절의 안식보다 깊은 것입니다. 구원의 안식. 28절은 안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의 안식은 구원의 안식입니다. 29절은 승리의 안식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안식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안식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안식은 우리의 내적인 안식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안식이며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은 세상이 어떤가를 느끼지 못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체험이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세상은 열을 내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큰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바삐 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열병이 난 것 같습니다. 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은 죄가 크고 지극히 악한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의 즐거움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의 즐거움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른 칭호를 사용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수고하는 자요,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즐겁고 달콤하게 느끼지만 자신이 수고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지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백만 장자든 고위 정치가든 유명한 학자든 학생이든 사업가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거지이든 스스로 만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리어카를 끄는 일꾼은 한숨을 쉬며 아휴라고 말하지만 백만장자는 아휴라고 탄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백만장자의 집에 묵었을 때 나는 그가 아휴라고 탄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수고는 그로 하여금 아휴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그를 모르는 여인에게 전도했었습니다. 그녀는 아휴, 그를 몰라 안타깝습니다. 글만 안다면 믿을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 글 모르는 여인은 아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학 교수에게는 학문이 있기 때문에 아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학 교수도 역시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학에 한 외국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볼 때도 한숨을 쉬고 저것을 볼 때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햇빛이 눈부시고 하늘도 맑고 학교 안에는 꽃향기와 새들의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 교수의 동료들은 그에게 와서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이제는 한숨을 쉬지 않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늘과 주변을 볼 때 정말 한숨을 쉴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휴, 이런 때가 오래가지 않을 거야. 아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안식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쉴 곳을 찾아 우왕좌왕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안식 없이 여전히 수고할까 두렵습니다. 자신이 진 짐이 얼마나 무겁고 수고롭고 안식할 수 없는 것인지를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 번은 시골에 내려가 전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촌락은 산 저편에 있었고 큰 여객선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작은 배를 타고 그 촌락 부근에서 내려 산을 넘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때의 날씨는 매우 더웠었습니다. 나는 복음에 관한 책자와 전도지와 음식과 옷 등을 가져갔고 짐꾼을 고용할 수도 없어서 나 혼자 다 들어야 했습니다. 20보 정도 걸었을 때에는 별로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나는 그 짐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산이고 그늘진 나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임을 알았고 죄인이 얼마나 공고한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당신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이 세상은 피곤한 세상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그들도 나는 피곤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그들도 나는 피곤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명예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도 피곤하다고 말할 것이며 그들은 어떠한 것을 얻지 못하는 한 영원히 안식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안식이 좋은 것임을 알고 있지만 짐이 너무 무거움으로 감히 안식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의 양을 조금 감소시키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로 왕이 그들의 일을 감소시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세상 사람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의 감소를 바랐고 감히 안식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짐이 조금 덜어지고 세상에서 답답하지 않고 걱정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일을 감소시키시거나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중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안식이 무엇인지 압니까? 안식은 곧 일을 하지 않는 것이요, 일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욕의 압박과 묶임으로 인하여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께서 우리를 쉬게 하려고 오신 것을 깨달았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내게 예수님이 어떻게 구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기꺼이 구원하실까를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억지로 선을 행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은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려는 것이지 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지 않으므로 먼저 좋은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서 주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이든 속죄의 일이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든 칭의의 역사든 광명과 영생과 칭의에 관한 모든 역사를 주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와서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한 목수와 이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었으므로 자주 그 목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목수는 항상 예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행위가 좀 좋아져야 하고 자신을 더 고치고 개선한 후에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속죄하심은 참 좋다. 그러나 나도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도둑이 그 그리스도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대문으로 들어가 훔치려고 했으나 방에서 소리 나는 것을 듣자 무서워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에 대문만을 훔쳐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그리스도인은 대문을 도둑맞은 줄 알고 그의 이웃인 그 목수를 불러 대문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목수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웃이자 좋은 친구였으므로 가장 좋은 목재를 골라서 서둘러 그날 오후에 대문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목수가 문을 달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목수에게 이 문은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군요. 그렇게 좋지 않군요. 라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수는 마음이 불안해졌고 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목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가장 좋은 나무를 골라서 잘 다듬어 만들었는데 왜 나쁘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은 계속 나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목수는 이 문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좋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신이 집에 가서 나무판자 몇 조각과 목과 망치를 가져오십시오. 내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그 그리스도인은 망치와 못으로 이미 만들어진 그 대문에 나무판자를 엉망으로 박아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자 목수는 화가 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가 도둑을 맞더니 머리가 돈 것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그리스도인은 목수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화내지 말고 말 좀 합시다. 대문을 다 만들었습니까? 목수는 물론 만들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조금 더한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문은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당신이 나무판자를 가져와 못을 박았기 때문에 도리어 망쳐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의 구속의 역사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당신은 무언가 더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더 개선하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지요. 이것이 바로 이미 만든 대문에 목과 나무판자를 더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수는 곧 깨닫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어제는 그 그리스도인이 문을 잃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한 죄인을 얻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미 죽으셨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새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 없이 다만 그분에게 가서 안식을 얻으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세상 각 방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합니다. 심지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가련히 여겨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힌두교 교인들이 이러한 방법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무판자에 못을 잔뜩 박아놓고 뾰족한 못 위에 눕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이름 모르는 신이 불쌍히 여겨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더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아이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첫째로 할 일은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실 거예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지고 더 수고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구속을 이루셨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뢰하여 안식할 수 있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뢰하여 안식할 수 있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의 안식. 이제는 믿는 이들에게 또 다른 안식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안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안식입니다. 첫 번째로 말한 안식은 죄인이 마땅히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납하심이 없다면 죄인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믿는 이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안식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 얻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는 어린 양 안에서 안식하며 보혈 안에서 안식하지만 어떤 때에는 세상 일과 생활에서 안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늘 뜨거운 물처럼 끓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안식은 있지만 29절의 안식은 없습니다. 이 29절의 안식은 특별한 안식입니다. 원문에 이 구절에 나온 마음은 심리학의 심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안식은 심리 속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단어가 있는 곳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마음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낭만과 불안을 느끼는 이 마음은 우리가 보통 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혼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로 이 세상 생활 가운데에서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하는 안식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자신이 혼의 안식을 얻는 이유를 말해 주십니다.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합니다. 첫째 이유는 온유함이고 둘째는 겸손입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곧 부드러움이며 강팍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당신을 찌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섬세하고 대하기 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항할 줄도 사람을 방해할 줄도 모르며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며 남을 거절할 줄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물같이 부드럽고 맞아도 대항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낸 생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는 온유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밖으로는 겸손하나 속으로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품은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로 여겼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얻기를 바라지 않고 그러한 대우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큰 성에서 전도하실 때 사람들이 반대하자 그들 가운데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할 뿐 아니라 겸손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생활이 그분이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더 좋은 대우받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에는 밖으로 교만할 뿐 아니라 속으로도 그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얻으려 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얻으려 하고 자신을 위해 계산하고 사모하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태도는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둘째로 주님의 양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는 것과 양식을 배우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멍에는 소의 목에 얹는 나무 막대로서 소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소로 하여금 힘을 내어 일을 하게 합니다. 유대 땅에서는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맵니다.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는 일은 없습니다. 멍에는 주인이 메어준 것이지 소 스스로 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실 때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어떤 사람이 준 것이 아니요 마귀가 준 것도 아닙니다. 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양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맬 때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족하다고 생각하면 당신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멍에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동창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총명하고 공부를 잘했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깊은 학문을 갖고 높은 명예를 얻어 큰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졸업하던 해 어느 선교사가 그의 미국 유학을 도와주려고 했고 그 선교사는 상하이의 성요한대학에서 2년 동안의 신학과정을 공부하면 장학금을 주고 우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는 구원을 받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몸에 멍에를 씌우신 것입니다. 그는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전도하는 것은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이 다 불편하고 들어오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소망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숙부의 유일한 소망이 그에게 있는데 그들의 소망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멍에 메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 멍에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장에게 가서 유학을 신청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특별히 그를 찾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의 합기를 결정했나? 그는 난 이미 대학에 공부하러 가기로 결정했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미 그를 부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자네가 선택한 길은 틀린 길일세. 자넨 이렇게 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정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나의 나이 많으신 어머님과 숙부님의 소망이 다 내게 있다네. 내가 문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하고 학교 안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을 좀 하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네. 주님은 소와 양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순양의 기름과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네. 그분은 사람이 그분의 명령을 듣기를 원하신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자넨 길을 잘못 가고 있네. 만일 자네가 그 학교에 가서 신신하게 독에 오염되면 자네의 근본적인 신앙까지도 잃을까 두렵네. 그러면 자넨 이 길을 함께 갈 수 없게 되네. 잘 있게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그는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지만 마음이 매우 괴로웠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학교 예배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한면으로 그는 돌아가신 아버님과 홀로 계신 어머님을 생각했고 또 한면으로는 앞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참을 수 없어 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자니 마음에 평안이 없고 순종하자니 어려웠습니다. 끝에 가서야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학할 기회를 버리고 전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를 끝낸 후 그의 마음은 평안했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즉시 규장에게 가서 뜻을 바꾸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장학금을 취소하고 선교사가 도와주려고 했던 유학비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짐을 싸가지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는 그날 밤이 그의 일생 동안에 가장 기쁜 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십시오. 나의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하라고 부르셨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몇십 년을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따지며 하나님께 양보하기를 요구하고 자신은 양보하지 않을 때 당신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당신의 양심이 당신에게 틀렸다고 말할 때 당신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멍에를 메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곧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동안 큰 일에서 멍에를 메게 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서도 그분의 멍에를 메게 하십니다. 어떤 사역자에게는 동역자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떤 자매는 고부 간에 평안히 지내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직원들과 화목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학생들은 그분이나 선생님과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멍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귀찮게 느끼고 당신이 그들을 떠나거나 그들이 당신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답답하고 귀찮다고 느끼면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멍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러한 환경에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환경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가서 나무로 된 십자가를 사서 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바로 개개인이 자신의 위치에 서서 자신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몫입니다. 자기의 환경이 나쁘니까 다른 사람과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은 세심한 사람을 거친 사람과 함께 두시고 강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과 함께 두시고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함께 두시고 총명한 자를 무지한 자와 같이 두며 성품이 급한 자를 느릿느릿한 자와 깨끗함을 좋아하는 자를 그리 깨끗하지 못한 자와 함께 두십니다. 이 사람으로 저 사람의 멍에를 메게 하고 저 사람으로 이 사람의 멍에를 메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피차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발버둥을 친다면 영원히 안식을 잃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이 주신 멍에를 메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위치에 기꺼이 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절대로 순종한다면 안식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멍에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오직 이러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생활은 바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모든 일, 곧 자기 마음속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환경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순종한다면 당신 속에는 깊은 안식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식은 구원의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취하심과 십자가를 메심으로 얻은 안식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식은 당신 자신의 순종과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와 십자가를 맴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러한 안식을 얻기 바랍니다. 당신은 눈 오는 날 옷에 묻은 눈을 털듯이 당신의 환경을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환경 가운데서 힘을 내어 싸우며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당신이 주신 멍에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환경은 매우 원망스럽고 탄식해야 할 환경이었지만 그분은 원망하지 않았고 탄식하지도 않았으며 초조해하시지도 않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만 순종했으므로 기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없고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기 바랍니다. 주님의 양식을 배우라. 우리는 멍에를 멜 뿐 아니라 주님의 양식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양식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의 양식에 있어서 한두 가지를 언급하기로 합시다. 첫째로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주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똑같으셨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피조물이자 천사장이었던 마귀처럼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마귀와는 정반대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은 마땅히 단 마음과 기쁨으로 합법적인 권리를 버려야 합니다. 어떤 자매가 본래는 집안에서 주인같이 살았었는데 구원을 받은 후에 일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해도 부모님들이 전과 같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녀로서 마땅히 얻어야 할 지위와 권리를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님이 당신을 자녀처럼 여기기를 바랄 수 없고 친구들이 당신을 전과 같이 대하기를 바랄 수 없게 됩니다. 부모가 주지 않아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김으로써 주의 양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분은 언제나 자기를 위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위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안식은 남을 박대하지 않을 때뿐 아니라 남의 박대를 받으며 인내할 때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남을 박대했지만 믿은 후에는 남에게 공평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이 공평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남에게 공평하게 대할 뿐 아니라 남의 불공평한 대우를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은 것은 공평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공평을 말하자면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을 구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불공평한 대우를 견디셨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안받으셨음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본래 하늘에 계셨고 천사들 같이 오고 가는 것이 자유스러웠습니다. 또한 그분은 구약에 기록된 천사들 같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아이가 되고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나이 먹듯 자라야 했고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잠자고 일하며 휴식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신격면에서 받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모양을 취했을 뿐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자유가 없어졌지만 사람의 자유는 취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령 종의 형체를 입어 보통 사람이 취하는 자유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곳곳에서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견제와 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 곧 그분의 아버지의 뜻만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인격면에서 받으신 제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제안을 받으셨고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반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묶임과 제한을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하기를 열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일과 물건들이 다 우리의 뜻대로 되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머니들은 자유롭게 나가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매는 자기 남편이 허락만 하면 그녀의 세 아이들을 버리고 티벳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묶임을 끊고 날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양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부모님께 순종하고 동생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며 거창한 포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나 가정을 통해 제안을 주실 때 당신은 단마음과 즐거운 뜻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안 했으면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했으면 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안 했으면 하고 교사는 가르치지 않았으면 한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고 몸부림치지 않을 때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안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주님의 제안받으신 양식을 배우며 자기의 권리를 위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제안받는 생활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마음속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다 아멘이라 말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한 길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 한 일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결과는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 진행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일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양식을 배운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일과 요구와 안배한 환경이 다 쉽고 가벼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통각해 하신 환경 중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짐을 분배하시는 법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감당할 수 있고 맬 수 있는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소에게 새 멍에를 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을 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곧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멍에와 짐을 싫더라도 조용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